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나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비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노는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어머니에게 그들아 내어주셨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너의 조처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간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주실 곳에서 나도 주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주는
주님의 어머니를 너와 비슷하게 거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나도 굳게 결심을 하고 그에게 말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비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 소설 이야기책. 룻기는 이방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룻기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그의 가정에 나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메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메덱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친절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아들의 이름은 뜻이 좋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병, 해병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졌어요. 어쩌면 약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집안입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풍요로운 집이었습니다. 양식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나서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릴 때기야. 학자들은 아마 기드온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원래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때 기드온 시대 때만 약간 그 기근과 그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조금 양식이 부족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 연대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웠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이 엘리메덱이라는 사람은 자기 식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약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모압 그도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있었습니다. 이 선조들이 두 번 그 이상 실패를 합니다.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때 실패를 합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메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메덱은 그 본보기를 보고도 엘리메덱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좀 더 풍성하고 먹을 것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보다 교회밖에 훨씬 풍요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세상 살기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반칙하는 것이 더 세상을 쉽고 수월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메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곳을 떠나서 그는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이방 여인을 만나서 두 아이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식구가 됐습니다. 엘리메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 나오미가 고통 속에 있다가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조금 편할 것 같았는데 그 나갔던 세상이 점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축복하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고 6절. 본문 6절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밖보다 신앙 밖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신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나라로 가라. 어머니의 땅으로 가라.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계속 얘기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는 늙었다.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만약에 형이 결혼해서 형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동생이 형수가 다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아들을 낳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장성할 동안 너희들이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 너희들의 나라, 너희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강권하자 오룹이라는 여자는 돌아갑니다. 입을 맞추고 슬퍼하지만 결국 본인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롯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니 내가 그곳을 그곳에서 살겠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때까지 보면 이 두 며느리는 개종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너희 어머니를 다시 섬겨라. 어머니의 신을 다시 섬겨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7절은 나오미를 향한 롯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롯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쫓아 살겠습니다. 영접을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무슨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매 오르비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붙쫓았다는 얘기는 붙잡게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간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 같지만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기를 바라. 하나님, 세상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과 같은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을 줄까? 하지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것이다.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 전체 룻의 전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 후에 룻과 나오미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나 역시 참 여전히 그들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남의 밭에서 남은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줍고 이삭을 죽고 살아가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룻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이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땅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쫓았던 사람이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는 삶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조금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고된 삶 속에 주일 하루 편하게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 자리에 공부하는 것이 더 성적을 좋게 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과 다른 축복입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결혼하고 3주밖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아내랑 2012년도에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선자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제 사촌동생이 있는데 사촌동생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실 선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사님이 소개시켜준 선자리가 되게 편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좀 하기에 좀 불편해서 사실 처음에 좀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싫어졌습니다. 만나지도 못하는 것을. 끝까지 선택을 하는데 자꾸 거절하기가 좀 민망해졌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9월달에,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9월달에 이분이 한국에 나오십니다. 그때 만나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나보기로 하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통화하고 맨 처음에 문자로 연락하고 전화통화하고 이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도 들고 이야기도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오기를 기다리는 어느 6월 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올 수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든지 그 친구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만나는 게 소용이 없잖아.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한번 보자. 얼굴이나 보고 보자. 얼굴이나 보고 오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마음이 좀 착착하기도 했고 그런 마음에 미국에 가서 얼굴이나 보고 오자는 마음에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휴가가 딱 일주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휴가였어요. 금요일 밤에 철야 예배 나와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가서 보고 오기가 조금 애매해서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을 보러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휴가를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주일을 한 번 또 빠져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갔다 오니까 아까워서 비행기표도 아깝고 마침 또 성수기라 비행기표도 되게 비쌌습니다. 평상시보다도 한 몇십만 원 비쌌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휴가를 좀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그럼 2주를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저랑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제가 불평도 많이 했는데 외국에 첫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얌전해지죠. 내가 여기서 영어도 잘 안되고 길도 모르니까 이 여자의 말에 잘 들어야겠다. 괜히 또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싸워갖고 너 여기서 내려! 이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2주 동안 있는 동안 제가 말을 잘 들었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제가 가죽만 입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입고 20년 동안 정말 순종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나는 100% 마음에 들어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놓고 어디 갈까봐 모르는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날 버리고 갈까봐 말을 참 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말 잘 듣는 남자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 길에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2주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카톡을 봤는데 카톡에 오케이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순조롭게 진행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나올 수 있는 오늘 형편이라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자는 종교비자였습니다. 종교비자에 제가 동방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니? 미국 이민관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온 한국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학비자를 신청하자.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학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유학비자를 신청하고 신청하기 전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이러면 좀 불편하거나 그 인터뷰하는 걸 깐깐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말로 하는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첫째 서류 전형만 합격하면 모든 시험에서 말로 하는 것은 다 붙었어요. 말을 자신 있었어요. 말싸움에서 지지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당당하게 면접관을 했는데 면접관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 떨어졌어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결국 떨어지다 떨어지다가 미국 비자를 포기하게 됐어요. 방법이 없나?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용히 끊어주세요. 이 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끊어주세요. 어차피 저야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그 있는 직장에서 이 여기저기서 상처받지 않게 자연스럽게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영주권이 남아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거에 작년 10월입니다. 2년 만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만난 지 2년 만에 작년에 한국에서 결혼 결혼하고 이제 그 친구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3주를 받았습니다. 3주를 받기 전에 제가 결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스드메 상담 같은 것도 혼자 받았고요. 뭔지는 아시죠? 스드메가 스튜디오 메이크업 되겠습니다. 상담도 혼자 받고 예식장 예약 뭐 이런 거 뭐 뷔페 예약 보통 다 여자분들이 한다는 걸 제가 다 전화해서 제가 혼자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친구가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주 동안 신혼여행 보내고 그 친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같이 있은 기간은 제가 받은 휴가 2주 그 친구가 받은 휴가 3주에서 딱 5주 같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내일 출발을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비행기에서 저쪽에서 딱 내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는데 딱 만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고 어색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여행비자를 한번 내보자. 허니문을 간다고 하면 내줄 수도 있다. 여행비자를 준비했습니다. 막 서류 만들고 허니문 가는 것처럼 해서 여행사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거짓말 아니야. 허니문 가는 거 거짓말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해서까지 하고 싶니? 라는 마음을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게. 솔직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영사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영주권자고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결국 안 됐습니다. 마지막 안 되고 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교수님께서 저희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김선용 선생님, 내가 뭘 잘했나? 칭찬해 주시려나? 네? 김선용 씨 숙제 좀 내세요. 제가 30 동안 학교 중에 배웠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보고 과제를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숙제를 내라고 하고 그 숙제는 어떤 보고서였어요. 전도 보고서였어요. 부활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그거에 대해 자기가 느꼈던 점을 하는 전도 보고서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6월달에 저희 양분이 되고 오십니다. 전도 보고서였습니다. 전도 보고서를 써서 냈는데 제가 숙제를 늦게 냈으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런 불쌍한 상황이 있어요. 되게 불쌍하고 슬프게 이렇게 변명을 해서 몇 것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주변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자. 캐나다 가서 살자. 캐나다 가서 살자. 네가 캐나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캐나다 가서 살자. 그리고 생각이 지도를 보니까 LA 쪽에서 차를 몰고 오면 밴쿠버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밴쿠버에 살기로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내가 가볼게. 일단 LA 내려서 가서 뭐라도 해볼게. 비자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일단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내가 한번 버텨볼게. 그리고 내가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버텨서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난 그때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선영 씨, 예, 다음 주 보세요. 제가 레포트를 읽어봤는데 아직 상황에 변화가 없습니까? 예, 아직 상황에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캐나다 갈 생각 없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 갈 수 있으면 좋죠. 밴쿠버 쪽이면 괜찮겠습니까? 놀랐습니다. 밴쿠버 쪽.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제자가 밴쿠버 밑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를 뽑는다. 마침 오기로 했던 사역자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는데 당신이 한번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볼 생각이 없느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전화번호를 받고 담임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수님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숙제도 안 냈고 수업도 많이 빠져가지고 교수님도 저 잘 모르는데 레포트 하나 보시고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윤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추천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교수님이 추천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죄송했습니다. 교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 잘 모른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이랑 친한 척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양무리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는 동안 굉장히 순탄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아내랑 만나서 캐나다에서 살면 되겠구나. 어디면 어떠냐? 사역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조금이라도 싼 거 얻으려고 외국 비행기를 탔는데 자리가 세 명 앉는 자리에 가운데 자리더라고요. 불편했습니다. 아, 불편할 것 같다. 근데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비행기인데 둘 다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처음 탁 탔는데 가운데 자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비행기에 출발했는데 옆 사람이 안 타더라고요. 비행기 떴는데 옆 사람이 안 탔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바꿔탔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라 일본 사람은 잘돼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가운데 자리로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직접 보여줬어요. 내 자리. 일본 사람이 갑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툭툭 치더라고요. 앞에 있는 남자가 딱 이러면서 내 아내인데 자리를 좀 바꿔줄 수 있겠니? 혼자니까 상관없어. 알았다고.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통로 쪽 자리였어. 하나님이 자리를 역사하시는구나. 편하게 봤습니다. 다 됐다 이제. 내 순간 내려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사정은 여러분들도 아셨을 겁니다. 5시간 동안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옆에 있던 중국 아줌마가 자꾸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놓는다. 나는 코리아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은 것 같았어. 네가 자꾸 중국말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또 저 사람이어서 중국말로 막 스트레스 엄청 많았어. 5시간 조사받고 겨우 나왔어. 나오면서 해리를 타고 들어오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어린 것 같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너무 슬펐어. 아내는 또 점점 또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무사히 자리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힘들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시험 공부가 제일 잘 되나요, 학생들은? 어떤 때 시험 공부가 제일 잘 되나요? 아침에요? 저녁에요? 제 경험으로 봐서 저는 시험 공부가 어디 제일 잘 되냐면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교과서 덮어 하는 순간이 제일 잘 되고 그 잠깐 몇 장 보는 게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다. 위기일 때 집중력이 높아져.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하고 전날 몇 분에게 아니 다른 친구 몇 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기도 부탁하고 방송을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이 공동체에게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쫓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주시고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도 어려웠을 것 자기가 살던 것 모든 곳을 떠나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를 섬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고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의 나라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신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잘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삶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쫓았으며 결국 그 삶 속에 예수의 계보를 입는 예수님의 가문을 입는 그런 영광이 롯의 삶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더 성숙시키시고 그에게 주실 것을 주십니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쫓으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은 이미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간 양면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들어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여리고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적이 섬멸됐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이기고 있을 때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섬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 맛보시고 그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걸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양무리께 성도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